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에 시간표를 설정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 비핵화에 2년이든 3년이든 아니면 5개월이 걸리든 상관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에게 북한과 시간 게임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폼페오 국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1년까지 비핵화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목표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주재한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변화에 대해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보였고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으로부터 매우 좋은 소식이 앞으로 몇 개월 혹은 몇 년 안에 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가 이루어지기까지 안보리 결의가 이행돼야 한다며 선박 간 불법 환적 등 일부 나라들이 유엔 제재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에 오는 2032년 하계올림픽에 남북한 공동유치와 관련해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유엔총회가 열리는 뉴욕에서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과 만나 이같이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평양 남북정상회담 성과를 설명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올림픽 공동유치에 찬성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IOC 측에 관련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 위원장은 IOC는 늘 열려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2020년 도쿄올림픽에 남북 단일팀이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오는 11월 일본을 방문해 아베 신조 총리와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한 리영호 북한 외무상이 26일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만났습니다. 왕이 부장은 이 자리에서 중국은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 취한 조치를 긍정적으로 보며 북한의 비핵화 견지 입장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리영호 외무상은 북중 전통 우호 관계가 새 시대대로 견고해지고 진전됐다며 중국 측이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을 고도로 중시한 것은 북중 간 긴밀한 관계를 충분히 보여줬다고 답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B-52 전략 폭격기가 최근 남중국해 상공을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B-52의 남중국해 전개 사실을 확인하며 동맹국들과의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례적 작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미 언론은 지난 25일에도 B-52가 일본 항공자위대와 합동훈련을 했던 동중국해 상공을 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에도 미국은 B-52 폭격기를 남중국해에 전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미국의 도발적 행위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강력한 위력을 지닌 태풍이 일본 열도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일본 NHK 방송에 따르면 제24호 태풍 짜미는 27일 오전 오키나와 동남쪽 550km 해상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태풍은 29일 일본 남부 오키나와 인근을 거쳐 30일께는 일본 서부 지역에 접근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 짜미는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이 시속 160km에 이를 정도로 강력한 태풍입니다. 앞서 일본에서는 이달 초 제21호 태풍 제비가 열도를 강타하며 10여 명이 숨지고 오사카에 있는 간사이 공항이 큰 피해를 봤습니다. 한국기상청은 이 태풍으로 인해 제주 해상과 부산 그리고 동해 남부에 풍랑이 거세게 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용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8일 금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지구 역사상 가장 큰 새가 뭐냐를 두고 지난 수십 년간 논쟁이 되어 왔습니다. 자, 그런데 드디어 이 논쟁의 종지부를 짓는 발표가 나왔는데요. 런던 동물학회 연구진은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에서 화석으로만 발견되는 코끼리 새가 지구 역사상 가장 큰 새로 판명됐다고 밝혔습니다. 코끼리 새는 날지 못하는 거대한 몸집의 새로 19세기만 해도 코끼리 새의 한 종인 막시무스 종이 가장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후 타이탄이란 이름이 붙은 더 큰 새 화석이 발견되면서 논쟁이 불이 붙었는데요. 연구진은 화석을 분석한 결과 타이탄 역시 코끼리 새와 같은 종이라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코끼리 새는 1000년 전에 멸종한 새로 이 타이탄과의 경우 키가 3m가 넘고 몸무게는 평균 650kg에 당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 화석 중에는 무게가 무려 860kg에 달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인물 아메리카를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이곳 워싱턴은 현재 18도로 흐린 날씨 보이는데요. 북한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오늘 구름 많겠고 북부 지방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도에서 14도, 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23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선 0.5에서 1.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13도에서 22도, 신의주는 13도에서 20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12도에서 22도, 함흥은 11도에서 21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9도에서 20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 The 네 개 노래입니다. 샤로나라는 여인의 여인에게 사랑을 구하는 마음을 담은 My 샤로나 들어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에서 중국을 비난한 데 대해서 중국 정부 주요 부처가 동시에 반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평화 공존하는 이국가 해법을 공식 지지했습니다. 독일과 터키의 관계가 껄끄러운 가운데 레제프 타입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독일을 국빈 방문한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이 중국 정부 주요 부처들이 미국에 반발하고 있다고요?
네, 미국이 중국에 대한 무례한 비난과 모욕을 즉각 중단하고 양국 관계를 훼손하는 잘못된 언행을 멈출 걸 촉구한다고 공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말했습니다. 이 상무부도 비슷한 입장을 냈는데요. 미국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의도를 알 수 없다. 경제 무역 갈등을 정치화하는 데 반대한다고 가오펑 대변인이 말했습니다.
네, 자 무례하게 비난한다. 무역 갈등을 정치화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26일 유엔에서 중국을 비판한 걸 말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리 회의를 주재하면서 중국이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에 개입을 시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기자회견에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더 이상 친구가 아닌 것 같다면서 하지만 그는 나를 존경할 걸로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총회 현장에서부터 논쟁거리였다고요?
네, 총회 현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직접 들은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헛웃음을 터뜨리는 장면이 중계 화면에 잡혔습니다. 왕 위원은 발언 기회를 얻어서 직접 반박했는데요. 우리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다른 나라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면서 동시에 다른 나라의 근거 없는 비난도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중국은 근거 없는 비난이라고 했는데 중국이 미국 선거에 개입하려 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네, 증거를 갖고 있다. 아무 근거 없이 혐의를 제기한 게 아니라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26일 기자회견에서 말했는데요. 곧장 증거를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앞으로 밝히겠다고 했는데요. 이날 트위터에 신문 정치 광고 사진 하나를 올렸습니다. 미중 무역 대치가 미국 농업 지역에 해를 입힌다는 기사 형태의 광고였는데요. 중국이 이렇게 실제로 선전전을 펼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당국이 미국 신문에 정치 광고를 실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광고주는 중국 관영 영자 매체인 차이나 데일리고요. 집행된 매체는 미국 신문인 드모인 레지스터입니다. 이 차이나 데일리 기자들이 작성한 기사를 사면짜리 삽지로 만들어서 드모인 레지스터와 함께 배달하게 한 건데요. 독자들이 보면 이 드모인 레지스터 경제면이나 아니면 국제면으로 혼동할 여지가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선거 개입을 주장한 날 이 광고를 문제 삼은 이유가 있겠죠?
네, 드모인 레지스터는 미국 아이오와주의 최대 부수 일간지입니다. 아이오와는 이 트럼프 대통령 주요 지지 기반인 농업 인구가 많은 곳인데요. 특히 중국의 보복 관세 주요 대상인 콩을 주로 생산하는 곳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이 선거에 개입하는 양상을 소개한 겁니다.
지구촌 오늘 듣고 계십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 이국가 해법에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요?
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갈등을 해소할 방법으로 이국가 해법이 가장 낫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26일 말했습니다. 유엔 총회 현장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회담 직전에 기자들에게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That's what I think works best. I don't even have to speak to anybody. That's my feeling. Now, you may have a different feeling. I don't think so.
네, 나는 이국가 해법이 좋다. 가장 잘 작동할 방법이라는 느낌이 있다는 말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국가 해법 지지 의사를 명확히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국가 해법을 명확하게 지지한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출범 이후에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을 중재할 새로운 평화안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동등하게 인정하는 이 이국가 해법이 새 평화안의 핵심이 될 걸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예고한 겁니다. 앞으로 2개월에서 4개월 안에는 평화안이 나올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이국가 해법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 어느 한쪽의 주권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각각 별개의 독립국가로 평화롭게 공존하도록 모색하는 게 바로 이국가 해법입니다.
예.
예, 양측이 서로 실체를 인정했던 이 1993년 오슬로 협정 이후 국제사회는 이 방식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미국 정부가 이국가 해법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네, 미국이 이국가 해법을 훼손했다는 비판은 왜 나오는 거죠?
네, 트럼프 행정부가 이스라엘 쪽에 힘을 실어주는 정책을 잇따라 시행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2월에 팔레스타인과 아랍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분쟁지인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했고요. 또 올 5월 14일 이스라엘 건국 기념일에 맞춰서 테라비브에 있던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이후 팔레스타인은 이국가 해법 원칙이 허물어졌다면서 이스라엘과의 모든 협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네, 팔레스타인 쪽은 대화를 완전히 거부하는 겁니까?
미국에 대한 적대감을 계속 표현하면서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유럽이 중재한다면 이스라엘과 대화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은 우리가 협상을 거부해온 게 아니다. 이스라엘이 항상 거부했다고 지난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회담 후 주장했는데요. 공식 비공식 협상을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유럽이나 아랍 국가들의 중재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국가 해법 지지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입장은 어떤가요?
그다지 놀라지는 않았다고 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26일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네.
예, 다만 이 국가를 정의하는 개념이 각각 다르다면서 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우리를 해치지 않고 자치할 권한을 갖는 정도는 지지할 수 있다고 말했고요. 보안 통제는 이스라엘이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 밖에 26일 미 이스라엘 정상회담에서 또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을 100%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펼치는 안보 노력, 외교 활동, 그 밖에의 다양한 부분에 미국이 계속 협력할 거라고 강조했는데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에 감사하다면서 유엔 총회에 모인 어느 나라도 미국만큼 이스라엘을 뒷받침해주는 나라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이 터키 대통령이 독일을 국빈 방문했군요.
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27일 독일 수도 베를린에 도착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의 독일 방문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데요. 최근 몇 년 새 급격히 악화된 양국의 관계 정상화와 정치, 경제 현안이 주요 의제로 오를 전망입니다.
네, 에르도안 대통령이 독일 방문 이번이 어떻게 처음입니까?
아닙니다. 지난해 7월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렸던 G20 정상회의 참석차 독일을 방문했었고요. 총리 시절에는 여러 차례 독일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국빈 자격으로 방문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재 독일에는 약 300만 명의 터키계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양국 관계가 왜 악화된 겁니까?
네, 지난 2016년 터키에서 군사 쿠데타 기도 사건이 실패로 돌아간 후에 에르도안 정부는 대대적인 쿠데타 세력 색출 작업에 나섰는데요. 이 과정에서 국제사회가 터키 정부의 인권 탄압과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우려가 고조됐습니다. 당시 독일도 터키 정부를 비판하면서 양국 관계가 더 멀어졌는데요. 특히 지난해 독일에 거주하는 터키인들이 에르도안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는 개헌 지지 집회에 터키 정부가 개입을 시도하면서 더 악화됐습니다. 결국 여러 집회가 취소됐는데요. 에르도안 대통령이 독일 관리들이 나치처럼 행동한다고 비판하면서 양국 관계는 최고조로 악화됐습니다.
네, 자 이랬던 관계가 다시 해빙 조짐이 보인다고요?
네, 무엇보다 경제적인 이유와 전략적인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해빙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터키는 경제적인 위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독일은 유럽 국가들에게 이 터키 경제가 무너지면 유럽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서 이 터키 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고요. 터키도 유럽 최대 경제 강국인 독일과 관계 개선을 도모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해빙 기류가 조성됐습니다.
네, 경제적 이유 외에 또 이유가 있을까요?
네, 현재 유럽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가 중동과 북아프리카 등지에서 몰려드는 난민 문제인데요. 난민의 유입을 막기 위해서는 터키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메르켈 독일 총리 대변인은 26일 터키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협력국이자 유럽의 중요한 협력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터키 쪽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에르도안 대통령이 27일 독일 일간지인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에 실린 기고문에서 이제 이견은 제쳐두고 공동의 이익을 위해 협력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터키의 희망은 독일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동등하게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과 메르켈 총리는 28일과 29일 두 차례의 회담을 통해서 공통 관심사와 이견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자 그런데 독일 안에서는 에르도안 대통령의 방문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고요.
네, 에르도안 대통령이 28일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이 독일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빈 만찬에 참석하는데요. 상당수의 야당 정치인들이 불참을 통보하고 나섰습니다. 또 베를린과 쾰른시 등 주요 도시에서 터키의 인권 상황을 비판하는 반대 시위도 있을 예정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브렉 캐버너 연방 대법관 지명자의 성폭행 의혹을 다루는 청문회가 연방 상원 법사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혹을 제기한 여성은 캐버너 지명자가 자신을 공격한 사람이 확실하다고 증언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26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지난 가을과 겨울에 미국에서 독감과 독감이 가져온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자가 8만 명에 달한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연방 상원에서 전국적으로 관심을 끄는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죠?
네, 브렉 캐버너 연방 대법관 지명자의 성폭행 의혹을 조사하는 청문회가 27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의혹을 제기한 크리스틴 블레이시 포드 교수가 증언을 마쳤고요. 지금 캐버너 지명자가 나와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청문회는 특이하게 질문자가 따로 기용됐다고요.
네. 공화당 의원들이 모두 남성이어서요. 이 질의의 공정성을 기하려고 이 공화당 측의 질문자로는 애리조나주 마리코파 카운티에 소속 이 레이첼 미첼 검사가 기용됐습니다. 미첼 검사는 성범죄와 가정폭력을 다루는 특수 피해자부의 책임자로 수십 년 동안 성범죄를 다룬 경험 많은 검사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미첼 검사를 통하지 않고 포드 씨에게 직접 질문했습니다.
네. 자, 청문회에서 현재까지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네. 이 포드 씨 증언을 들어보면요. 포드 씨는 모두 발언을 통해서 문제가 된 사건을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캐버너 지명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고 했다는 사건을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포드 씨는 사건이 일어난 정확한 일자는 기억하지 못하고 1982년 여름이라고만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Brett's assault on me drastically altered my life. For a very long time, I was too afraid and ashamed to tell anyone these details.
네, 포드 씨는 이 사건이 자식에게 심각한 심리적 상처와 영향을 주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한편 이 청문회 중에 리처드 더빈 민주당 상원의원이 당시 공격한 사람이 캐버너 지명자가 맞는지 얼마나 확신하냐고 포드 씨에게 물었는데 답변 내용 들어보시죠.
Dr. Ford, with what degree of certainty do you believe Brett Kavanaugh assaulted you?
100%.
네. 100%, 그러니까 100% 확신한다는 포드 씨의 답이었습니다. 또 사건 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어떤 것이냐는 질문에는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캐버너 지명자와 옆에서 이걸 구경하던 남학생 마크 저지 씨가 웃던 소리였다고, 웃음소리였다고 답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쟁점 가운데 하나가 포드 씨가 왜 사실을 오래 숨겼냐는 건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네. 너무 두렵고 또 부끄러워서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저 주변에 있는 몇몇 친구나 결혼하기 전에 남편한테만 이 과거에 성폭행 당할 뻔했다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공식적으로는 2012년에 부부 상담을 받을 때 처음으로 자세한 내용을 상담사에게 얘기했다고 포드 씨는 설명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포드 씨가 이 사건을 연방의회에 알리기로 마음먹은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이 상담할 때 말고는 이 사건을 자세하게 말하지 않았는데 올해 7월에 브렉 캐버너 판사가 연방 대법관 지명자 후보로 거론된다는 보도를 보고 인준되기 전에 자신이 겪은 일을 알리는 것이 미국 시민의 의무로 생각했다고 포드 씨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연방 하원 의원인 애나 애슈 의원과 또 워싱턴 포스트 신문에 이를 알렸고요. 애슈 의원이 이 건을 이 다이앤 파인스타인 연방 상원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공화당 쪽 질문자로 나선 미첼 검사는 포드 씨에게 어떤 질문을 던졌습니까?
네, 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질문을 했는데요. 이 사건 전후의 상황 그리고 해당 의혹을 최근 연방의회와 언론에 알리는 과정, 또 포드 씨가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받았을 때의 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질문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주로 포드 씨를 두둔하면서 이 문제를 연방수사국 FBI가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캐버너 지명자도 조금 전에 증언을 시작했는데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네, 지금 캐버너 지명자가 모두 발언에서는 이 포드 씨가 제기한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날 청문회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 좀 말이 나온 게 있습니까?
아직은 별말이 없는데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유엔 총회에 참석한 뒤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캐버너 지명자를 옹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캐버너 지명자가 가장 우수한 자질을 가진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라면서 민주당이 이번 사건을 이용해 엄청난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캐버너 판사 지명을 철회할 뜻이 없는 것 같네요.
네, 그렇긴 한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26일 기자회견에서 눈길을 끄는 발언을 했습니다.
They're giving the women a major chance to speak. Now, it's possible I'll hear that and I'll say, hey, I'm changing my mind.
네, 상원 법사위원회가 포드 씨에게 청문회에서 증언할 좋은 기회를 줬다면서 청문회 증언을 듣고 자신의 마음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청문회 결과에 따라 지명을 철회할 수도 있다는 말인가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청문회를 지켜볼 것이고 포드 씨 증언에서 결정적인 것이 나온다면 자신이 설득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 27일 로드 오젠스타인 법무부 부장관을 만나서 오젠스타인 부장관의 거취를 논의하기로 했었는데요. 이 청문회를 보기 위해서 면담 일자를 다음 주로 조정했다고 백악관 측이 밝혔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캐버너 지명자와 관련된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됐죠.
네, 최근에 포드 씨 외에 이 캐버너 지명자의 대학 동창인 데보라 라미레스 씨가 캐버너 지명자가 1980년대 초에 자신에게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또 26일에 다른 의혹 3건이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캐버너 지명자 관련 의혹은 모두 5건이 됐습니다.
네, 자, 추가로 제기된 의혹들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캐버너 지명자가 이 성폭행이 자행되는 파티에 있었다. 한 여성에게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 또 어떤 여성을 성폭행했다. 이런 의혹입니다.
네, 자, 성폭행 의혹 때문에 캐버너 지명자 인준 과정이 중단된 상태인데 이후 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공화당 쪽에서는 청문회를 마치고 28일 법사위원회에서 인준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입니다.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도 캐버너 지명자 인준안이 법사위원회에서 넘어오면 조속한 시일 안에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계획이 그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청문회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26일 중요한 발표를 했군요.
네, 연준이 이날 기준금리를 다시 올렸습니다. 0.25%포인트 올려서 기준금리가 2%에서 2.25% 사이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네, 연준이 올해 기준금리를 여러 번 올리지 않았습니까?
네, 올해 들어 세 번째입니다. 지난 2015년 말 이래로 보면은 여덟 번째입니다.
네, 자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건 경제 상황이 좋다는 말도 되겠죠?
맞습니다.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26일 기자회견에서 같은 평가를 했는데 들어보시겠습니다.
This action reflects the strength we see in the economy and is one more step in the process that we began almost 3 years ago.
금리 인상이 호조를 보이는 미국 경제 상황을 반영하고 이는 금리를 정상적인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조처라고 설명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또 모든 분야에서 좋은 실적이 나오고 있다면서 지금이 미국 경제의 아주 밝은 시기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자 올해도 곧 마지막 분기로 접어드는데 그럼 이제 올해 안에 금리 인상은 더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연준은 화랑을 보이는 경제 여건을 고려해서 올해가 가기 전에 한 번 더 이 금리를 올릴 뜻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연준은 또 내년에는 세 번 정도 금리를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저 그런데요. 이 금리 인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좀 싫어하는 조치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잘 나가는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조처라면서 불만을 표시한 바 있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기자회견에서도 이번 금리 인상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를 계속 올리는 것은 미국 경제가 그만큼 좋다는 뜻이라면서 이는 자신의 업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지난 가을과 겨울에 미국에서 독감이나 독감 합병증으로 많은 사람이 사망했다는 소식이군요.
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로버트 레드필드 소장이 최근 AP통신과의 회견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지난 가을과 겨울 미국 안에서 독감이나 이 독감이 가져온 합병증으로 숨진 사람이 8만 명으로 추정된다는 겁니다. 이 독감 합병증이라면은 폐렴이나 뇌졸중 그리고 심장마비 등이 들어갑니다.
네, 8만 명이라면 굉장히 많은 숫자 아닙니까?
네, 이 보건 전문가들은 8만 명이라면은 다른 기관과 비교해서 이례적으로 많은 사망자 수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뭐 지난 거의 40년 내에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왔다는 건데요. 최근 몇 년 새 미국 내 독감 사망자는 12,000명에서 56,000명 사이를 오갔습니다.
예. 자, 이번에 공개된 사망자 수는 그럼 확정된 수치인가요?
아, 그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추정치고요. 나중에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독감 사망자는 정확한 집계를 내기가 참 힘든데요. 워낙 흔한 질병이다 보니까 사망 진단서에 독감이 이 사인으로 올라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네, 사실 지난 가을도 겨울에 독감이 한창 퍼졌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사망자가 이렇게 많은 줄은 몰랐군요.
네, 이 기간 독감으로 많은 사람이 병원에 입원했고요. 특히 노약자나 아이들 사이에서 독감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독감은 올해 2월에 이 절정에 달했었고 3월 말에 거의 물러갔죠.
네. 자, 그럼 이 기간이 미국 역사에서 이 독감 사망자가 가장 많이 나온 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이 역사가들 추정으로는 지난 1918년 거의 2년 동안 퍼진 독감으로 50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때 일은 스페인 독감 사태라고 해서 잘 알려져 있는 일이죠.
네. 저 독감이 확산하는 기간이 오면 이 독감 예방 백신을 맞으라고 권하는데 이번에는 백신이 큰 효과가 없었던 건가요?
사실 이번에는 이 예방 백신이 독감에 별로 효과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전문가들은 백신이 여전히 유용한 이 독감 예방 수단이라면서 맞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스팅의 노래입니다. Englishman in New York, 뉴욕의 영국인 들어보시죠.
My dear, I like my toast on one side. You can hear it in my accent when I talk. I'm an Englishman in New York. You see me walking down Fifth Avenue.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인물 아메리카가 방송됩니다. 네,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인물에 대해 알아볼까요?
오늘은 쿠바의 음악을 미국에서 새롭게 탄생시킨 20세기 최고의 살사 가수 셀리아 크루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들으면 들썩들썩 춤을 추고 싶은 살사. 쿠바의 음악송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재즈와 팝 그리고 카리브해의 여러 리듬과 다양하게 섞여서 만들어진 것이 살사입니다.
네, 자 남미 요리에서 여러 가지 재료가 섞여서 화끈한 맛을 내는 양념으로 살사라는 게 있는데요.
네.
그런 의미에서 살사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곡은 셀리아 크루즈의 노래 투 보스, 즉 당신의 목소리입니다.
두 보스는 쿠바 수도 하바나의 사랑과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셀리아 크루즈는 쿠바와 아프리카의 리듬이 혼합된 엘송 전반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고 열정적인 여성 가수로 손꼽히는 연예인이었다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셀리아는 자신이 낸 70개 이상의 음반을 통해서 단연 살사의 정상을 차지한 가수로 라틴 아메리카 음악사에 커다란 획을 그은 음악인이었습니다.
자, 이 노래는 셀리아 크루즈가 1952년에 부른 것이라는데요. 자, 그녀의 라 소노라 마탄세라 악단이 반주를 했습니다.
셀리아 크루즈와 그의 악단은 이 같은 명곡을 많이 남겼습니다. 이들은 세계 여러 곳을 순회 공연하면서 쿠바 음악을 전파를 했었죠.
자, 그런데 쿠바 수도 아바나에서 태어난 셀리아 크루즈가 어떻게 해서 미국 가수가 됐을까요?
네, 이 셀리아 크루즈는 1925년생입니다. 이 부모가 음악인은 아니었는데 셀리아는 어릴 때부터 아주 뛰어난 음악적 재능을 나타냈습니다. 이 셀리아의 할머니는 손녀딸이 말을 하기도 전에 노래를 했다고 회상했습니다.
이 셀리아는 학교나 마을에서 무슨 행사가 있을 때면 늘 노래를 불렀고 10대에 접어들면서부터는 수많은 경연대회에 나가 늘 상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철도 노동자였던 셀리아의 아버지는 딸이 교사가 되기를 원했다죠.
네, 이 당시에는 가수가 그리 존경받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바나에 있는 노말 교육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유명 가수가 되면 학교 교원 한 달 수입을 단 하루에도 벌 수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네, 가수가 되고 싶은 꿈을 더욱 부채질했겠군요.
그렇죠. 결국 유명한 가수가 됐는데요. 셀리아 크루즈는 나중에 자신은 교사이기도 하고 가수이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세계의 쿠바의 음악을 가르쳤고 인생을 최대한 행복하게 사는 길을 가르친 교사였다는 거죠.
네. 자, 라틴 아메리카가 뭐 대부분 그렇지만 쿠바인들에게도 음악은 대단히 중요한 문화의 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셀리아 크루즈가 쿠바에 있던 당시의 음악적 환경은 어땠을까요?
1930년대와 40년대 쿠바, 특히 아바나에는 송이라는 쿠바 음악이 크게 유행했습니다. 드럼을 치고 노래를 부르는 음악인데 주로 춤을 위한 곡들이죠. 라디오 방송에서는 늘 유명한 가수나 음악 그룹이 나와서 룸바, 맘보, 구아라차 같은 댄스곡을 들려주었습니다.
음악을 떠날 수 없었던 셀리아 크루즈는 결국 1947년에 쿠바 컨서바토리 음악학교에 들어갔군요.
네, 셀리아는 거기서 음악 이론, 발성, 피아노 등을 배웠습니다.
자, 그럼 전문적인 가수로 진출한 건 언제부터인가요?
음악학교에 간 지 두어 해 뒤부터였습니다. 그때 라사노라 마탄세라라는 유명 악단이 있었는데요. 악단의 리드 싱어가 그룹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악단이 다른 가수를 찾고 있었는데 이때 셀리아 크루즈에 주목을 했죠.
네, 심사를 해봤겠죠.
그렇죠. 이 악단은 셀리아 크루즈의 노래를 들어보고요. 즉석에서 영입했습니다. 사람들은 떠나간 전 가수의 노래를 그리워했는데요. 그러나 머지않아서 셀리아 크루즈의 강렬한 목소리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라소노라 마틴세라 악단에 맞춰 부른 노래 중에서 이 카말레로스가 있는데요. 길거리에서 카라멜 과자를 파는 사람이 맛있는 과자를 사세요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던 셀리아가 미국에는 어떻게 오게 됐습니까?
1959년에 쿠바에는 대정치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공산혁명의 지도자 피델 카스트로가 나라를 장악한 거죠. 이때 많은 쿠바인들이 미국으로 탈출했습니다. 셀리아 크루즈는 1960년에 멕시코 공연을 갔다가 쿠바로 가지 않고 미국으로 와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이 카스트로는 셀리아 크루즈에게 다시는 쿠바에 오지 못하게 했다면서요.
그랬죠. 1962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에도 참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셀리아 크루즈는 미국에서 악단의 트럼펫 연주자 페드로 나이트와 결혼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살사라는 음악이 태동된 건 언제부터였나요?
셀리아 크루즈는 여러 가지의 라틴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뉴욕에서 살았습니다. 이 많은 음악가들은 각기 다른 전통과 리듬, 스타일을 가진 음악을 혼합해서 새로운 것들을 실험을 하고 있었죠. 쿠바의 송을 다른 라틴 음악과 혼합한 살사는 이때 등장한 것이었습니다.
네, 자 미국에서 형성된 것이어서 이 속에는 미국 내 라틴 아메리카 사회에 존재하는 삶의 고통과 행복이 들어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인기가 높아진 셀리아 크루스는 살사의 가수로 각인이 됐습니다. 셀리아 크루스는 여러 유명 음악가들과 공연을 하고 음반도 여럿 내놓았습니다.
네, 셀리아 크루즈는 또 의상과 화장에서도 매우 독특하지 않았습니까?
네, 늘 번쩍번쩍 빛나는 높은 구두를 신고요. 화려한 색깔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늘 밝은 색으로 짙게 화장을 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만큼이나 정열적으로 춤을 췄죠.
그런 노래 중에 하나가 자니 파체코와 파니아 올스타 연주로 부른 이사도라였죠. 셀리아 크루즈는 노래를 부르면서 아주카를 외치는 것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아주카는 설탕이라는 뜻인데요. 이 셀리아 크루즈는 악단과 청중의 흥을 돋구기 위해서 노래 중에 이 말을 자주 외쳤습니다.
셀리아 크루즈는 여러 편의 영화에도 출연을 했었죠.
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영화가 1992년에 나온 The Mambo Kings, 만보의 왕들인데요. 여기서 셀리아 크루즈는 살사 가수로 등장을 하죠. 이 영화에서 부른 노래가 잘 알려진 관타나메라입니다. 관타나메라, 과이라 관타나메라.
셀리아 크루즈는 즐거움과 성공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습니다. 셀리아 크루즈는 남성들이 주름잡던 살사 음악 장르에서 정상에 올랐지요. 1990년에는 최고 트로피칼 라틴 음악 공연 부분에서 그래미상을 받았습니다. 1994년 빌 클린턴 대통령은 셀리아에게 국민예술훈장을 수여했습니다.
명예의 전당에도 헌정이 됐는데요. 1994년에는 빌보드 라틴 음악 명예의 전당에도 헌정됐습니다.
2011년 3월 미국 우정국은 라틴 음악 거성 5명의 기념 우표를 발행하면서 셀리아 크루즈를 포함시켰습니다.
셀리아 크루즈는 다른 사람을 돕는데도 적극적이었습니다. 2002년에 남편은 셀리아 크루즈 기금을 설립했는데요. 이 기구는 음악을 공부하는 가난한 학생들과 암 환자들에게 재정 지원을 해줬습니다.
셀리아 크루즈는 2003년 뇌암으로 숨을 거뒀습니다. 그가 타계하자 음악인, 배우, 정치인, 일반 팬 등 무려 20만 명이 살사의 여왕에게 작별을 구했습니다. 셀리아 크루즈는 자신의 노래를 듣는 사람들에게 삶의 순간순간을 즐거움으로 가득 차게 살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네,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20세기 최고의 살사 가수 셀리아 크루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Speak Easy의 한 코너 트위터로 배우는 영어입니다. 요즘 뉴욕과 같은 미국 대도시에선 공유 전기 스쿠터가 유행입니다. 쉽게 빌리고 아무데서나 주차할 수 있어서인데요. 최근 안전 문제 등 부작용이 속출해서 공유 스쿠터의 좋은 의도가 가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유 스쿠터를 등장시킨 스쿠터의 장점 트위터로 배워볼까요?
Electric scooters have a legitimate role to play in offering a direct point-to-point transportation option.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까지 직접 운송하는데 전기 스쿠터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That is less physical demanding than a bicycle, cleaner than a car, and smaller than either.
자전거보다 신체적으로 덜 힘들고 자동차보다 환경적으로 깨끗하며 이 둘보다 크기도 작습니다. Legitimate는 정당한, 타당한이란 뜻이고 Have a role to play는 역할이 있다는 말인데요. Electric scooters have a legitimate role to play. 전기 스쿠터들은 적절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Offer는 제의하다, 권하다는 말이고 Point to point는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을 뜻합니다. In offering a direct point-to-point transportation option,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까지 직접 운송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Physically demanding을 직역하면 육체적으로 많이 요구하는인데요. Demanding이란 말은 부담이 큰, 힘든으로 번역합니다. 즉, 신체적으로 힘들다는 뜻입니다. Is less physical demanding than a bicycle, cleaner than a car, and smaller than either. 자전거보다 신체적으로 덜 힘들고 자동차보다 환경적으로 깨끗하며 이 둘보다 크기도 더 작다는 말입니다. 오늘 내용 복습해 볼까요? Electric scooters have a legitimate role to play in offering a direct point-to-point transportation option.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까지 직접 운송하는데 전기 스쿠터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That is less physical demanding than a bicycle, cleaner than a car, and smaller than either. 자전거보다 신체적으로 덜 힘들고 자동차보다 환경적으로 깨끗하며 이 둘보다 크기도 작습니다. 오늘은 공유 스쿠터의 장점을 트위터로 배웠습니다. Hey everyone, thanks for tuning in.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Th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플레이어의 노래입니다. 떠나간 연인에게 돌아오라고 애원하는 Baby Come Back 전해드리며 전희만 인사드리죠.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ack where I started again, and trying to forget you was just a waste of time. Baby, come back. Any kind of fool could see there was something in everything about you. Baby, come back. You can blame it all. In a mask of false bravado, trying to keep up a smile that hides a tear. But as the sun goes down, you get that empty feeling again. How I wish to God that you were here. Baby, come back. Oh, any kind of fool could see there was something. Just
Voic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ISIS를 완전하게 물리치는 것은 미국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입니다. ISIS를 물리치기 위한 미국 주도의 국제연합군은 군사적인 승리를 공고히 하기 위한 노력, 기본적인 서비스의 복구, 그리고 시리아인들이 자발적으로 안전하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안정화 사업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국제연합군은 이를 위해 폭발물과 무너진 잔해의 제거, 안전한 식수 공급, 전기 공급, 기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ISIS로부터 해방된 시리아 동북부 지역에 대한 즉각적인 안정화와 조기 회복 사업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연합국으로부터 약 3억 달러를 모금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1억 달러, 아랍에미리트는 5천만 달러를 제공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헤더 노어트 대변인은 이 같은 기부와 그 외 다른 여건으로 미국은 2억 3천만 달러에 달하는 시리아 안정화 자금의 사용 방안을 현재 검토 중인 방향으로 수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이 결정이 시리아 내의 전략적 목표에 대한 미국의 결의가 약화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ISIS가 완전 퇴치될 때까지 미국은 시리아에 남아있을 것이며 이란군과 그 대리자들을 퇴출시키는 문제에 집중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는 둘 중 어느 것도 유엔 안보리 결의 2254호가 규정한 정치적 해결을 위해 번복할 수 없는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달성되지 못할 것으로 믿는다고 노어트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이 결정은 미국의 인도적 지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미국은 시리아 내부와 그 주변국들로 난민 대피 사태가 발생한 이래 86억 달러를 제공해 단일 국가로서는 시리아에 최대 규모의 원조를 투입하는 나라입니다. 미국은 또 유엔 주도의 정치 과정에 따라 시리아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국제 동반자들과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시리아 국민들은 전쟁과 인권 유린, 테러리즘으로부터 자유로운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